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돋보기의 팩트 삼국지 3화입니다. 지난번 2화에서 삼국지 초창기 대전 구도는 북쪽의 원소와 형주 북쪽 남양의 원술 사이의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조조가 30만 청주병을 먹은 채 연주의 대규모 군벌로 부상했다가 동탁 사후 동탁의 잔당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던 황제, 헌제를 끼고 이제 조조는 군벌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권세가가 되면서 원소와 원술 사이에 조조라는 큰 존재가 끼어버린 거죠. 잠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나중에 삼강 구도를 이루게 되는 손시일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쯔강 하류 강동 지역의 군벌이었던 손견은 원술의 휘하로 반동탁 토벌군에 참여를 했죠. 이 반동탁 토벌전에 참가할 때 아내와 아들들을 포함해 가족들은 주유의 집에 다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동탁 토벌전이 해산되고 손견은 계속 원술 밑에서 활약하다가 원소의 포섭을 받은 형주의 유표가 원수를 공격했을 때 손견이 막아주면서 그만 유표의 부하 황조의 매복에 걸려 전사하고 맙니다. 가장이 된 손견의 아들 손책은 이제 직접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머니 고향에 보내고 본인은 아버지처럼 원술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한편 원술은 가운데 조조의 부상과 조조의 영향력 확대로 본인의 입지가 위험해지자 본거지를 형주 북부의 남양성에서 더 동쪽으로 양주 북부의 수춘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양주에 대한 지배권을 넓혀가려고 했는데 당시 양주는 양주자사 유효의 영역이었는데 원술의 수춘성 이주에 대해 불만을 품은 유효가 먼저 원술의 지배지역을 공격합니다. 원술은 유효와 싸울 장수 중에서 격전지가 될 곳이 고향이기도 했던 손책에게 임무를 맡겼고 195년 20살이었던 손책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과거 아버지 손견을 따랐던 장군들과 손책과 어릴 적 같이 컸던 주유, 여기에 장소장경 등의 참모를 합류시킵니다. 그렇게 손책은 유효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단양군, 오군, 예장군, 회계군, 여강군 등을 점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삼국지 역사에선 몇 안 되는 손책대 태사자 1대1 일길토 명장면이 있었죠. 손책이 싸운 적은 꼭 유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동 지역이 중앙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또 그 자치권도 큰 편입니다. 여기에 양쯔강 주변의 해적들과 산적들 그리고 이민족들도 굉장히 많죠. 손책은 이런 존재들을 때로는 강압적으로 누르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그들을 포섭해갔죠. 그러곤 손책은 원술로부터 독립을 해버립니다. 손책이 단기간에 이토록 복잡다단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우선 손책 개인의 리더십도 있겠지만 당대 큰 귀족지만 중 하나였던 주유의 지지도 한 몫을 했고 그리고 손책의 엄마이자 손견의 아내인 오부인이 강동에서 아주 거대한 대호족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토착 세력들이 손책을 지지해준 덕이 컸죠. 자, 다시 조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조가 황제를 자기 근거지인 허창으로 강제로 데리고 오고 세력을 불려나가자 주변의 군벌 내지 제후들이 조조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주의 도겸이었는데 도겸이 조조를 선제 공격하자 조조가 군대를 동원해 서주를 압박했죠.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지만 도겸이 있는 성은 공략하지 못하자 서준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조조가 민간인들을 대학살하는 이른바 서주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강이 시체로 메워졌다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서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갈량이었죠. 여하튼 조조의 압박에 서주의 도겸은 공손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공손찬은 친한 동생 유비더러 도겸을 도우라고 서주를 보냅니다. 유비가 이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게 서주의 백성들은 조조의 극악스러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유비는 선정, 덕치의 모습을 어필합니다. 이러니 유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진규, 진등 등 서주의 호족들과 미축 같은 서주의 대상인들이 유비를 지지하며 도겸 사후 유비가 서주를 이어받게 됩니다. 도겸이 서주는 물론 예주까지 다스리고 있어서 유비는 예주도 이어받게 되죠. 한편 조조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군벌이 있었으니 연주의 장막이었습니다. 원래 연주의 군벌은 장막이었는데 조조의 등장으로 세력지가 크게 위축됐던 장막은 여포를 받아준 뒤 조조를 노리고 있었고 이 조조가 서주로 공격했던 차에 조조의 뒤를 쳤죠. 이 때문에 서주에 대한 포위를 풀고 조조는 장막과 싸우러 가는데 장막은 전사하고 여포는 진궁 등 장막 휘하의 세력들을 데리고 도망쳐 서주의 유비에게 귀의합니다. 그런데 여포는 유비마저 통수를 쳐 서주와 예주를 장악했고 유비는 조조에게 의탁하죠. 자, 그렇다면 조조 주변에는 동쪽에 여포와 원술이 있고 또 밑에서 조조를 노리는 군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일전에 조조가 동탁의 잔당들을 토벌하죠. 이때 살아서 도망친 장제가 형주 유표의 도움으로 형주 북쪽에 자리 잡고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제사 후 장제의 조카 장수가 이어받았는데 이 동탁의 잔당 세력은 이 조조에게 토벌되었었기 때문에 늘 조조를 원수로 생각하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나 장수는 조조의 상대가 되질 못했고 금세 투항하지만 투항하자마자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조조는 아끼던 경호원 전위를 잃기도 했지만 결국은 장수의 세력은 조조에게 넘어옵니다. 조조의 세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커지니 여포와 원수는 둘이 연합하기로 하지만 여포가 장악한 서준의 이 서주 호족들은 하나같이 유비를 그리워하고 있었기에 여포를 내쫓을 궁리를 하다가 진등이란 서주의 호족이 원수가 여포를 이간질에 갈라놓았고 조조가 이 틈을 타 여포를 공격, 여포는 합의성에서 항전하지만 싸움에 지친 부하들의 배신으로 생포되었고 조조에게 처형당합니다. 원술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황제에 올라 꼴값을 떨지만 민심과 외교에 실패한 원술은 금세 조조에게 토벌당합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을 조조가 다 장악해가고 있던 사이에 그렇다면 북쪽의 원소는 왜 조조를 세력 확대하도록 가만히 냅뒀을까요? 원소도 원소의 사정이 있었으니 원소는 공손창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소가 출신 스펙은 최고지만 북쪽 내 군벌의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공손찬의 세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손찬이 데리고 다니던 백마의종 기병대는 북방 이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막강한 전차 부대나 다름없었죠. 공손찬의 군벌이 상당히 거슬렸던 유주자사 유우는 공손찬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다가 공손찬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 공손찬이 100명 특수부대를 데리고 유우의 성에 잠입해 유우를 살해해버립니다. 문제는 유우에 대한 주변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터라 공손찬이 유우를 죽이자 각종 호족 및 제후들이 공손찬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들을 원소가 규합해서 공손찬을 압박했고 원소의 궁병대들에게 공손찬의 기병대도 털리기만 하자 공손찬은 10중 참호를 만들고 성벽 높이 10m의 역경성이란 요새를 쌓고 이 안에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몇 년간 대치하다가 원소의 계략으로 공손찬을 요새에서 나오게 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이에 원소가 역경성을 불태우고 공손찬은 투신하죠. 이렇게 공손찬을 제거하고 북방 4개 주, 유주, 기주, 청주, 병주를 원소가 다 장악한 시점이 199년입니다. 그리고 조조도 중부지방을 다 정리한 것도 199년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일치하죠. 북방의 원소와 중부지방의 조조는 떠벌이들 다 정리했으니 이제 큰 형님들 둘이서 맞붙어야 되겠죠? 서기 200년 원소가 먼저 10만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원소는 안량을 선봉장으로 보내 안량의 선봉대는 백마성을 먼저 포위합니다. 조조는 백마성을 구출하러 가는데 정작 백마성은 가지 않고 백마성 옆에 있던 연진성으로 갑니다. 조조가 연진에 있다는 소식에 원소의 본대는 연진으로 갔고 조조는 연진으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백마성을 구하러 가는데 이때 잠깐 조조 밑에 있던 관우가 백마성을 포위하고 있던 안량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관우와 안량의 1대1기토도 몇 안 되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원소 진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는 조조를 떠났고 원소는 문추를 백마성으로 보내지만 조조의 참모 순유의 계략으로 싸우던 중 전사합니다. 이렇게 원소의 두 맹장 안량과 문추가 죽는 피해는 있었지만 원소의 10만 규모가 너무 넘사벽인 바람에 결국 백마 연진 둘 다 뺏기고 조조는 계속 밀리다가 관도성까지 내려옵니다. 관도성이 무너지면 바로 수도 허창까지는 큰 성이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조는 관도성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원소군에서 투석기로 공격해오면 조조군도 투석기로 만들어 대응했고 원소가 땅굴을 파면 조조군은 뜨거운 쇠물을 붓고 원소군에서 토산을 만들어서 화살 비를 쏟아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전투였는데 조조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고 여기에 장수 유비 손책이 밑에서 조조를 향해 공격해오는 총체적 난국이 전개됩니다. 다행히 장수는 가후가 해결하고 유비는 조인이 해결하고 손책은 암살당해버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관도성의 열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조조가 수도에 있던 순욱에게 관도성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순욱은 원소의 특성상 장기전을 끌고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버티라고 하죠. 무엇보다 조조군 군량이 다 떨어진 상황, 이때 원소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허유는 조조 원소가 젊었을 적 친했을 때 예대랑 같이 놀았던 선비거든요. 허유는 오소라는 원소 군량 창고 위치를 누설해 주었고 조조는 오소를 칩니다. 오소를 지키고 있던 순우경은 맹렬하게 대응해서 충분히 원소가 오소를 구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조가 오소에 있다면 관도성은 빈 거 아니냐며 장합을 보내 관도성을 공격하지만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군량 창고를 전부 잃었고 장합은 그대로 조조에게로 투항. 이후 조조의 일방적인 반격에 원소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원소군 10만 명 중에서 7, 8만 명이 전사합니다. 이게 삼국지 3대 대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관도대전입니다. 관도대전 이후 원소의 세력은 급격하게 쇠퇴했고 원소는 죽기 전에 후계를 장남이 아닌 삼남에게 넘기려고 한 바람에 원소 사후 아들들 간의 내전이 벌어졌고 원소의 세력제가 갈기갈기 찢겨진 틈을 타 조조가 북쪽 지역으로 진출, 원소 아들들을 다 해치우고 북방 전체를 다 얻게 되면서 비로소 조조가 가장 강력한 제후로 부상합니다. 조조보다 더 강한 세력을 누렸지만 결국 조조에게 관도대전에서 패배하며 나락간 원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후한서의 기록인데요. 원소의 외면은 관대하고 우아했고 재간과 도량을 모두 갖추었으며 자신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긍심이 강해 오만하며 스스로의 재주를 지나치게 자신하여 그의 성품엔 절제하고 자중하며 선을 쫓는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패배하게 이른 것이다. 북쪽과 중부지방 전체를 제패한 조조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